저는 우리 살아 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고자 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이 당신들이 살아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 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들에게 주셨던 믿음이 사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0개국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모든 대륙에 약 100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뭐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지만 다른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확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이 복음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근거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바로 그것을 주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한근 30년 가까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 이제 죽을 뻔한 어떤 위기 가운데 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폭탄 사고로 사람이 죽고 또 저는 파편을 맞았었는데 왼쪽 가슴 앞에 있던 성경 암송 카드 때문에 거기에 파편이 맞음으로 제가 바로 살게 되었습니다. 심장 바로 앞에 있던 그 성경 암송 카드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군대의 베드에 누워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분명히 교회를 다녔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망한 저의 가정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날라리 신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제대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군대 뼈대에서 한 9개월 동안 누워 있는 동안에 정말 성경을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이후에 양심이 살아나서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인생인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묻게 되었고. 주님이 원하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당연한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근데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 크고 명확하게 그 부분들이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이런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거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니, 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리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라.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어렵지 않게 그렇지 내 인생 세계복음화하는데 네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참고하고 도전하고 시행착오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가 성경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사도들의 인생에 더 주목하게 되면서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를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한 미래의 세계복음화, 막연한 미래의 주님 다시 오시겠지라고 하는 오늘날 팽배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살아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공생애 기간을 한 3년, 3년 반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으로 이제 임하시는, 뭐 보통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포수 같은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8장쯤에 가니까 이미 그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에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동네에 전도 다닐 때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온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말씀들을 전달했을 때, 정말 사도들은 막연한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세계복음화 되겠지, 주님 오시겠지, 언젠가 먼 미래에 이렇게 생각지 않았고 자기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될 것이라고 실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열심히 내 교회를 부흥시켜주면, 내 부흥을 시키면 언젠가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유익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되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은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어떤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지만 우리 끝을 항상 인식하지 않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나태해지거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복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서 그때부터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 세계복음화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말 이제 성경을 보고 또 다양한 형태로 전도를 해보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 눈에 계속 들어왔던 것,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정말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떤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면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딴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너무 각각 다르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의 정의가 다 다른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그 복음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 복음의 정의가 개인별로 다르고 교회별로 다르고 신학별로 다르고 교단별로 다르고 나라별로 다르고 대륙별로 다르고. 저기 브라질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라고 얘기를 제가 여쭤보니까 사도행전 20장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군데를 언급하면서 성경에서 복음은 천국 복음 또 은혜의 복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두 가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두 가지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첫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브라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두 가지인가? 브라질의 어떤 목사님들의 말대로 복음의 두 가지라고 하면 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른 복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있는 복음이 뭐며 여러분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사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는 특별히 갈라디아 1장 같은 경우에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타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거죠. 변질되거나 왜곡됐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축소되거나 희미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복음을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주어졌으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 그리고 사도들이 하셨던 그런 전도 그대로였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태복음 28장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는 그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주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주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만 전달하면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려내고 그 지역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약 100개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간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다 드릴 수 없겠고, 지금 아주 뜨겁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전 세계에서 전달했던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앞으로 한 30주간 정도를 좀 풀어내고자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 이 간단한 얘기지만 너무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전체를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해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사실은 복음은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하지만 또 그 복음 너무나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 전체를 두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날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특별한 예언자들을 보내실 수도 있고, 특별한 능력으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 오늘날 가장 축복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기적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적이 없어도, 또 대단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없어도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정확한 길들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 성경 속에서 다 담아두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은 놀라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약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저자들은 왕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목자들도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기타 등등 어부들 비롯해서 수많은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의 내용이 너무나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와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고, 그것이 실증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 자체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책 안에서 성경을 이름하는 어떤 수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을 지칭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여호와의 책이다, 율법책이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의의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다, 두루마리 책이다, 서책이다, 경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첫째와 둘째 언약이다, 언약서다, 약속이다, 여호와 율법이다, 진리의 글이다,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생명의 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호와의 증거다, 여호와의 교훈이고, 여호와의 계명이고, 여호와의 규례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구약이고, 구원의 복음이고, 도와 씨와 젖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성경의 다양한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표현들로만 하더라도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성경의 특징을 조금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이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케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구원, 거듭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원과 거듭남, 구원 즉 거듭남을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시편 19편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진실하고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네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사실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도 더 필요하고 예언도 더 필요하고 기적도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충분히 우리는 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특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많은 부분들의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같이 단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누군가 옆에 있는 불신자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실 때 성경이
성경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나? 라고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많은 특징 중에 유독 두드러진 특징이 뭐냔 말이에요.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바이블이라고 하는 명칭도 있지만 보통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할 때 올드 테스트먼 그 다음에 뉴 테스트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증언 또는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대명사 T로 즉 고유명사화 되면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약속이 적힌 증명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올드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옛날 약속이 적힌 증명서 이런 뜻입니다. 뉴 테스트먼은 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이 적힌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 증명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지칭하는 이것이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약속이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특징들 위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왜 기록된 줄 아냐? 이 성경을 왜 너희에게 주어졌는 줄 아냐? 너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사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줄 아냐? 이 성경이 사실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특징을 예수님 입장에서 수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얘기하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적었던 그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구절들을 적지 않게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또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 그대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과 또 다른 여타의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뭐냐? 뭔가를 믿게 하려고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뭔가를 믿게 되면 그 뭔가를 믿는 것의 결과로 생명이 주어진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무언가를 정확하게 믿게 되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무언가를 믿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할 때 너희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부분들은 따라오는 결과라고 얘기할 때 실상 핵심은 뭐냐면 뭔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 뭔가가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늘 해왔던 사람이에요. 뭐 어디 가든지 기독교라고 얘기했고 또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신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지금 6살입니다. 막내 아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막내 아들은 뭘 모르고 있냐면 한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인지를 모르고 있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게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우리 아들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앞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한국 대통령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이 누군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됐다고 하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정확하게 원래 그리스도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정확하게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 그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또 전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올바로 복음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